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2일 금요일입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읽기 쉬운 성경.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음식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말로 번역한 읽기 쉬운 성경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과 구약 출애굽기입니다.
14장. 이고니온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늘 하던 대로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이 어찌나 말씀을 잘 전하였던지 많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들이 믿었다. 그러나 믿기를 거부하는 유대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부추겨서 믿는 이들을 미워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꽤 긴 시간을 그곳에 머물면서 주를 위해 담대하게 말하였다. 주께서는 두 사람을 통해서 표적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심으로써 두 사람이 전하는 당신의 은혜의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그 도시의 사람들은 두 패로 나뉘어 더러는 유대 사람들의 편을 들고 더러는 사도들의 편을 들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그들의 지도자들과 더불어 바울과 바나바를 괴롭히고 돌로 쳐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두 사람이 그 낌새를 알고는 누가오니아 지방에 있는 두 도시 루스라와 더베와 그 가까이로 피하였다. 두 사람은 그곳에서 계속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루스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 앉아 있었다. 그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바울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다. 바울은 그 사람을 똑바로 보고서 그에게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알았다. 바울이 큰 소리로 말하였다. 당신의 발로 일어서시오. 그러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하였다. 사람들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다. 바울이 주로 설교를 맡아 하였기 때문이었다. 바로 그 성 바깥에 제우스 신전이 있었다. 그 신전의 제사장이 황소 몇 마리와 꽃을 엮어 만든 목걸이를 성문으로 가져왔다. 제사장과 사람들은 두 사람에게 그것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였다.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는 이 이야기를 듣고 옷을 찢으며 사람들 속으로 달려가 이렇게 소리쳤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짓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쓸데없는 우상을 섬기는 짓들을 그만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을 하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입니다. 지나간 세대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자기들 나름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지 않은 채로 여러분을 내버려 두셨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좋은 일들을 해주셨습니다. 곧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채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먹을 것을 넉넉하게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주십니다. 두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을 겨우 말려서 자기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자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몇몇 유대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을 꼬드기어 자기들 편으로 만들었다. 그들은 바울을 돌로 친 다음 그가 죽은 줄로 알고 성 바깥으로 끌어냈다. 그러나 제자들이 달려와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깨어 일어나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두 사람은 더베에서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많은 제자를 얻은 뒤에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제자들의 용기를 북돋아주고 계속하여 믿음을 지키라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어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각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운 다음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자신들이 믿는 주께 그 장로들을 맡겼다. 두 사람은 비시디아를 지나 밤빌리아로 갔다. 그리고 버가에서 말씀을 전한 뒤에 아탈리아로 내려갔다. 그들은 그곳에서 다시 배를 타고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으로 갔다. 안디옥은 믿는 이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말씀을 전하라고 내보냈던 곳이다. 이제 그들은 그 일을 다 마치고 돌아온 것이다. 두 사람은 안디옥에 도착하여 온 교회에 믿는 이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신 일들을 들려주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에게도 믿음의 문을 열어주었다는 것을 알렸다. 두 사람은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머물렀다.
출애굽기 제27장. 아카시아 나무로 제단을 만들어라. 그 제단은 길이가 다섯 자요 너비가 다섯 자인 네모난 모양으로 만들고 그 높이는 석 자로 하여라. 제단은 네 모퉁이에 뿔을 하나씩 만들어 붙이되 그 뿔과 제단을 하나로 이어놓고 거기에 노쇠를 입혀야 한다. 재를 담는 통과 보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어라. 이 모든 기구는 노쇠로 만들어야 한다. 제단에 쓸 그물 모양의 석쇠는 노쇠로 만들고 그 노석쇠의 네 모퉁이에 노쇠 고리 넷을 만들어 붙여라. 그리고 그 노석쇠를 제단 가장자리 밑에 달아서 제단의 중간에까지 이르게 하여라. 제단을 옮기는 데 쓸 채를 만들되 이것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거기에 노쇠를 입혀라. 이 채들을 제단 양옆에 고리에 끼워서 그것을 운반할 수 있게 하여라. 제단은 널반지로 속이 비게 만들되 내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그대로 만들어야 한다. 성막 뚜를 두르는 울타리를 만들어라. 가는 실로 짠 모시 휘장으로 울타리를 두르도록 하여라. 남쪽 휘장은 길이가 백자가 되게 하여라. 휘장을 칠 기둥 스물과 그 밑받침 스물을 노쇠로 만들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고리를 은으로 만들어라. 북쪽에도 마찬가지로 그 길이가 백자가 되는 휘장을 치고 기둥 스물과 밑받침 스물을 노쇠로 만들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고리를 은으로 만들어라. 해지는 쪽인 서쪽 울타리에 칠 휘장의 길이는 쉰자로 하고 기둥 10개와 밑받침 10개를 만들어라. 해 뜨는 쪽인 동쪽 울타리도 그 길이를 쉰자로 하여라. 동쪽의 정문 한쪽에 밑받침 셋을 놓고서 그 위에 기둥 셋을 세운 다음에 15자 되는 휘장을 쳐라. 다른 한쪽에도 밑받침 셋을 놓고서 그 위에 기둥 셋을 세운 다음에 15자 되는 휘장을 쳐라. 동쪽 울타리의 정문에 칠 막은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간을 깨꾼 모시실로 수를 놓아 짠 것으로 그 길이가 20자가 되는 막을 만들어서 치되 밑받침 넷을 놓고 그 위에 기둥 넷을 세운 다음에 그것을 쳐라. 울타리 사면의 기둥에는 모두 은고리와 은갈고리를 달고 그 밑받침은 노쇠로 하여라. 울타리를 두른 뜰에 기르는 백자, 너비는 50자, 높이는 5자로 하여라. 가는 실로 짠 모시를 둘러치되 노서로 된 밑받침을 받쳐야 한다. 성막에서 각종 제사에 쓰는 기구와 성막의 말뚝과 울타리의 말뚝은 모두 노서로 만들어야 한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올리브를 찌어서 짜는 깨끗한 기름을 가져다가 등불을 켜게 하되 그 등불은 늘 켜두어라.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것을 회막 안의 증거교 앞에 쳐놓은 휘장 밖에 켜두어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서 꺼지지 않도록 보살펴야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잠언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구약성경의 잠언을 함께 읽으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잠언 3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세 가지 원칙을 따르며 살아야 하는데,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을 신뢰하라 였고 두 번째 원칙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9절 말씀에서 아버지가 알려주는 세 번째 원칙은 하나님을 공경하라 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며 찬양하고 높이는 마음을 늘 지니고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잠언 3장 9절 말씀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서 8절 말씀을 잠깐만 다시 생각해 보면, 배꼽이 몸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니까 골수는 속사람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NET 성경에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번역을 했는데 훌륭한 이해 방식이라 생각됩니다. 네, 다시 3장 9절로 와서 이 말씀을 히브리어 본문으로 보면 공경하라는 명령이 문장 맨 앞에 나옵니다. 공경하라. 누구를? 하나님을. 어떤 방법으로? 내 재물로. 그리고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렇게 보면 히브리어는 그 안에 담긴 정서는 우리와 비슷하고 그 정서를 말로 표현하는 방법은 중국어나 영어와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재물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하죠. 탐욕을 품고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은 멸망의 지름길이지만 나와 우리 가족에게 허락된 재물에 감사할 줄 아는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지니고 있는 재물에 감사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 재물이라는 표현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표현이 같이 나왔습니다. 재물 하면 은행잔고, 금반지, 은반지 등이 떠오르고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도 넓게 보면 재물 또는 자산에 포함된다고 하겠지만 1년 내내 땀 흘려 일한 농부의 모습을 떠올려보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는 참으로 특별하고 값진 재산인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생계를 위해 다양한 일을 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직업이 무엇이든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해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구약시대는 율법의 시대였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도 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에 관한 제도를 보겠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첫 소산, 즉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셨습니다. 민수기 18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즉 아론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즉 곡식 제물과 속죄제와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 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네게 성물인 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네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 즉 네 집의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 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의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네, 처음 익은 열매를 하다 보니 저희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선친께서는 조그만 상점을 운영하셨는데 어느 날 잠언 3장 9절 말씀을 실천에 옮기겠다는 결심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하루 첫 매상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선언하시고는 나름대로 정한 그 규정을 꽤 오랫동안 지키신 일이 생각납니다. 아버지 자신도 상당히 만족스러워하셨던 방식이었는데 첫 손님이 너무 큰 손님이 오시는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많이 아까운 마음을 이겨내셔야 했을 겁니다. 제 육신의 아버지가 했던 방식은 나름대로 잠언의 가르침을 실천하려 하셨다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되어 마땅하지만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표현에 담긴 의미를 아주 충실히 실천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힘을 쏟아 얻은 소산 중에서 으뜸되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를 충실히 담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3장 10절 말씀은 하나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라고 할 수도 있고 결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라고 부른다면 내재적인 이유가 되겠고 결과라고 부른다면 논리적인 결과가 되겠습니다. 잠언 3장 10절 상반절에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며 사는 삶에 내재되어 있는 이유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결과라는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살 때 나는 무엇을 먹을까 하는 걱정을 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유를 목적으로 오해하거나 결과를 증거로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내 창고를 가득히 채우려는 목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탐심이라는 우상 숭배에 빠진 불경이고 내 창고가 가득하니 하나님이 내 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몬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사칭하는 행동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예수께서 들려주신 비유를 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네, 잠언 3장 10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하반절에 담긴 약속 역시 상반절과 상통하는 풍요로움입니다.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포도즙 틀은 히브리인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포도즙 틀의 아랫부분을 말합니다. 포도즙 틀 위쪽은 큰 돌을 파서 만들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발로 포도를 밟으면 포도즙이 통로를 타고 내려가서 포도즙 틀 아래쪽에 고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친다는 것은 위쪽 틀을 밟기도 전에 아래쪽에 있는 여러 개의 독이 벌써 가득 차는 풍성함을 나타냅니다. 상반절 내용과 합쳐 이해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충분하고도 남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을 공경하며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염려하지 않고 사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면 좋겠습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마태복음 예수의 생애와 교훈 히브리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처럼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비우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두 폭으로 나눠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깨어졌다. 그리고 무덤들이 열리면서 죽었던 많은 사람의 백성이 살아나 무덤에서 나왔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 앞에 나타났다. 백인 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던 군인들이 지진과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떨며 말하였다. 그분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많은 여자들이 예수의 십자가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보고 있었다. 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의 시종을 들며 여기까지 따라왔던 여자들이었다. 막달라의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그곳에 있었다. 그날 저녁에 요셉이라는 부자가 예루살렘에 왔다. 요셉은 아리마데라는 마을 사람으로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다.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죽음을 가져가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빌라도는 예수의 죽음을 요셉에게 내주라고 군인들에게 명령하였다. 요셉은 예수의 죽음을 가져다가 깨끗하고 고운 배로 쌌다. 요셉은 바위를 뚫어서 만들어 놓은 자기의 새 무덤에 예수의 죽음을 모셨다. 그러고 나서 큰 돌을 굴려 무덤 어귀를 막고 돌아갔다. 그때 무덤 맞은편에는 막달라의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 그날은 준비하는 날이었다. 그 다음 날 높은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말하였다. 총독아카, 그 거짓말쟁이는 살아있을 때 사흘 뒤에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사흘이 지날 때까지 무덤을 잘 지키도록 명령을 내리십시오. 그의 제자들이 와서 그의 죽음을 훔쳐가고 사람들에게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거짓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큰 혼란을 가져올 것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였다.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무덤을 잘 지키시오. 그들은 물러가서 무덤 어귀를 막고 있는 돌에 도장을 찍어 봉하고 경비병을 세워 무덤을 단단히 지키게 하였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예수도의 온 인류를 대신해서 받은 십자가상의 저주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한 역사였다고 하는 입장에서도 그리스도의 고독과 고난은 극에 달했음을 감히 짐작해야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희생은 범죄한 모든 인류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절정이셨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십자가의 이해는 범죄하여 저주의 운명이 된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용서와 사랑의 절정입니다. 죄를 거저 용서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독생자의 저주를 통해서 온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절대적인 애정의 성취였다는 데서 주님의 구원 역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대속의 죽음이 그 죽음의 현장과 이 역사에 끼친 실제적인 결과와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또 다른 믿음의 고백을 여기서 읽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의 완성은 그 죽음의 언저리에 또 다른 결과와 반응들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을 봅니다. 첫 번째로는 51절에서 56절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감춰졌던 지성소가 열렸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신 후에 가장 첫째적으로 나타난 현상은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는 기록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물론 제사장들까지도 도저히 들어가 볼 수 없었던 지성소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면서 동시에 열려버린 겁니다. 더 이상 성소는 선택된 대제사장들만 접할 수 있는 구별된 곳이 아니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 이후부터는 예수님의 희생을 힘입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은 구약의 제사장보다 더 나은 제사장의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이나 9절, 요한계시록 1장 6절, 5장 10절, 20장 6절 같은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었습니다. 에덴에서 동행했던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 회복을 계시록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심으로 나타난 두 번째 증거는 완벽한 설명은 불가능하지만 닫혀있던 무덤들이 죽음에 잡혀두었던 사람들을 토해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51절 52절이죠. 이 모습은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앞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먼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이죠. 사람들이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시자 죽음은 더 이상 왕노릇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죽음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음에 잡아두지 못하는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의 세 번째 결과는 이를 지켜보던 그를 처형하던 이방인이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해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54절이죠. 선택받았다는 이스라엘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를 보면서 이방인들이 믿음을 고백했고 이것은 고넬료를 시작으로 오늘 우리들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예표가 되는 놀라운 최초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오늘도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유효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57절에서 6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숨어있던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본다는 겁니다. 로마인들의 관례에 따르면 처참하고 수치스러운 최고의 고통으로 십자가에 죽은 시체는 밤낮 그대로 두어서 공중의 새들이 뜯어먹게 하는 것이 십자가에 처형된 죄수의 시신을 처리하는 일반적인 방법이다 보니 죽음 후에까지도 수치스러움을 사람들에게 주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율법은 달라서 시신을 욕되게 하여 나무에 달았을지라도 해가 지도록 두지 않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이죠. 이런 이유에서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가 죽지 않았으면 죽여서라도 치워달라는 주문을 빌라도에게 이미 한 바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이죠.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오늘 57절 58절입니다. 아마도 요셉과 같은 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다면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지만 사실 이것조차도 이미 구약의 메시아의 죽음에 예언된 부분의 성취라는 데 놀라움이 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이사야서 53장 9절입니다. 또 한 사람 밤중에 주님을 찾아와서 거듭남의 비밀을 묻고 주님께 가르침을 받았던 니고데모도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비록 주님께 핀잔을 듣긴 했지만 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이후에 비로소 제자됨을 나타내고 있음을 봅니다.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60절에 그랬습니다. 분명히 이 일을 같은 사내들인 공회의 동료들이 알게 될 때 불이익을 각오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었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여 성경을 성취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62절에서 66절에 범죄한 자들의 여전한 두려움을 봅니다. 여태껏 자신들의 행동을 감히 비난하던 사람들이 없었는데 감히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죽여놓고도 저들의 마음은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공포감을 그대로 빌라도에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63절입니다. 이방 총독 빌라도에게 주여라고 부르면서 진정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는 유혹하던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64절이죠. 생명의 하나님 지혜 앞에 인간의 간교한 지혜가 어리석기 그지없습니다.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66절을 했죠. 사망과 절망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사람도 무기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두려움을 가진 자들은 어떤 것으로도 그들의 두려움을 없앨 수 없습니다. 주님의 죽음은 이 역사를 뒤집는 죽음으로, 자신의 죽음으로 영원히 멸망으로 잠겨있던 사망의 족쇄를 끌어서 죽음의 저주에서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사용된 사람들은 평소에 주님을 적극적으로 따르던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이 절박한 마지막 순간에는 자신들의 신분과 처지를 다 벗어던지고 닥칠 불이익을 각오하면서 주님을 위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인물로 역할함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비리를 지적받고 그것이 싫어서 자신들의 방법도 아닌 이 역사 가운데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 형틀로 죽여놓고도 안심이 안 돼서 평소에는 진절이 나도록 싫어하던 빌라도에게 주라고 하는 호칭을 가지고 아부까지 하면서 예수기도의 예언에 두려움을 가지고 군대로 하여금 무덤을 지키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죽음과 장사에 믿음으로 동참하고 순종하는 자들은 죽음의 공포를 영원히 쫓아버릴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이 죽음의 일치가 되고 다음에 연결되어지는 부활의 하나가 되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을 섬기고 죽음보다 강한 사랑의 보호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러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가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살로메는 세베드의 아내였습니다. 그 부부에게는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살로메에 관한 기록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그 이름에는 평화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사실 솔로몬의 이름도 평화라는 뜻인데 똑같은 의미를 가진 이 단어를 여성의 이름으로 사용할 때는 살로메라고 불렀습니다. 세베드는 가버나움의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두 아들을 제자로 불렀습니다. 두 아들이 한꺼번에 예수를 따르는데도 세베드가 막지 않았다는 사실을 볼 때 세베드 역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에 살로메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빼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안식 후 첫날에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무덤으로 가는 장면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그들이 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줄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 무덤에 도착해 보니 무덤을 막았던 큰 돌은 이미 굴러져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리고는 그들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현장에 살로메가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처음으로 들은 몇 여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두 아들도 예수를 따른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틀림없이 슬피 울면서 그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던 무력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살로메의 감동과 기쁨은 어디에 비길 데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는 사람들이 살로메를 이런 믿음의 여인으로 기억하지 않고 좀 다른 모습으로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사건 때문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던 살로메는 세상의 모든 어머니가 그렇듯이 자기 아들들이 잘 되기를 바랐던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살로메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기 두 아들을 위해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자식을 위한 그의 행동이 이기적이고 죄악된 행동이었을까요? 내 자녀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명예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은 어느 어머니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겸손한 태도를 잃으면 살로메와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살로메는 두 아들을 위해 이런 청탁을 했습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살로메와 그의 두 아들은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살로메는 그날 귀중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보다 우선순위에 두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그리스도 평강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화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찬양을 통해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이고 주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찬양을 통해 그리스도를 전하고 신앙을 격려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방송으로 소개하는 찬양은 우리 마음으로 노래하는 아카펠라입니다. 여기서 일일이 이름을 밝히진 않지만 본 방송을 위해 아름다운 찬양곡을 제공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저희에게 필요한 육적,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와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온갖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자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